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오늘 15장 2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21절 이 말씀은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오한 회개와 겸비의 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는 자신을 보고 기쁨에 겨워 입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크게 용기를 얻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그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나간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아들의 겸비함이 함께 어우러진 이 장면은 뜨거운 감동을 우리에게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극빈처럼 대우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하산 물품과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란 문자적으로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큰 영예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훈장이 없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 귀중한 옷을 하사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와 같은 것인데 이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아들들에게 모두 내어준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맏아들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뿐인데요. 따라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됨직하지요. 엄밀한 이해 타산으로 따지면 그의 아우는 이제 가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머슴 신세였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는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도 되겠죠. 15장 23절로 가보실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 같은 특별한 때에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 가운데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예의였어요. 따라서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장 소중하게 또 특별한 경우로 인정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자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들 편에서의 영적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어, 이것은 아버지 편에서의 아들과의 분리가 재결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죽음의 상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다들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로서 행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마다들의 이러한 위선적 태도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읽어볼게. 26절로 28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자, 마다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들려오는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싫었던 거죠. 돌아온 그의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 때문에 알게 된 그러한 일인데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원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다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한 편협한 특권의식, 교만, 시기 등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형제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웃의 번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다들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으로 인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그의 친구들과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송아지는 고사하고라도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섬김에 해당되는 헬라어 둘리오는 종과 같이 섬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곧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아버지를 상전 혹은 주인처럼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을 기쁨으로 순종했을 의미하지 않고요. 맹목적으로만 복종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들이 아닌 종이 할 바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자신들이 그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기에 급급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아버지의 전 재산의 3분의 2가 상속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마다들처럼 그들도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자신들의 영적인 특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인생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항상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성도가 추구할 바른 태도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절로 가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마다들은 돌아온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호칭은 동생에 대한 욕임과 동시에 그와 동생과는 별개의 존재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아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성실하고 우월한 존재다 뭐 이렇게 지금 뻗대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형이라면 돌아온 동생을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형의 그릇된 자세는 동생이 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같이 당시의 소외계층들의 그 죄인이라고 호칭한 것도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 그 근본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교파나 성도 간의 파벌을 만들어 서로 욕하는 것, 교단과 교단이 대치하는 이것은 결국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무지의 소치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탕자의 비유 나누고 있어요. 5장 31절 3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맏아들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 바로잡으면서 바른 형제의식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형은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실 안 하잖아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가치 기준과 동족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우월의식을 지적했고 그들이 누릴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암시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보면서 이 15장을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했는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돈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15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16장은 이 세상에 부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즉, 15장 비유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이제 16장에서는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향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재물들을 자신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들을 주인을 기쁘게 하거나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편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독특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망각했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처신을 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방탕한 청지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주인은 청지기의 소행에 대해서 듣자마자 즉시 재산조사와 장부검사,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무조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또한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와 복음의 청지기직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본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6장 3절로 8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본 비유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장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지난날에 변화를 시키지 않고 앞날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해고시켰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의 채무자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채무자들 모두에게 관대한 탕감을 해주었고 채무자들이 즉시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채무자들은 그저 기꺼이 협조를 했지요. 그의 주인마저도 청지기의 현명한 조치를 칭찬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약탈한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셨고 그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든 것도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기회와 친구를 사귀기 위한 기회와 출세를 위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영적인 일들을 관리할 경우에 반드시 조심스럽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단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더 지혜롭습니다. 즉, 그들이 현재의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영원한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가치들을 목적으로 하여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회들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체험의 기초에서 다음 세 가지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멀지 않아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을 벌거나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데 우리의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하실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재산은 장차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과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마치 예수께서 결코 우리를 위해 죽지 아니하셨고 심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않는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물질적인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충실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근본적으로 사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물을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돈을 더러운 이라고 칭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돈은 그 본질상 돈을 사랑하고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더럽히며 그들의 인품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는 자신의 저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의로운 재물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까지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재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재산을 사용하는 방법에도 충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학에는 정통파이면서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이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자신들은 돈을 낭비하면서 자신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게 보고하는 개인 사역자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에게 그분의 재산을 맡기지 아니하실 겁니다. 바울은 돈 문제에 관해 말할 때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몇 번씩 강조했어요. 한 가지 교훈을 더 생각을 해보죠. 세 번째 교훈인데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두 지역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 그거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체험에 기초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세요. 하나는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해라.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충실해라.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그대로 잘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